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가 이제 중간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제가 권면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는 어떤 책이든지 한 권을 잘 파악하시고 그 흐름과 주제를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읽는 책, 무엇이든지 간에 그 책이 훨씬 더 읽기도 묵상하기도 쉬워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또 두 권을 또 잘 파악하게 되면 그럼 다음 두 권이 또 쉬워지는 법이고요. 그러면 성경은 어려운 책이다라는 그런 이렇게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불필요한 선입견이 많이 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과 이제 친숙해지는 그 길이 바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갈라디아서를 다룰 때 흐름과 주제를 좀 잘 파악하시면서 많은 유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하나 한마디 한마디는 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나와 동떨어진 것으로 여기시면 그야말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2014년에 적어도 갈라디아서를 기억에 남을 정도로 많이 보시고 그리고 설교 말씀 참고하시면 평생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래에 이 책을 이제 다시 대하실 때 뭐 짧게는 1, 2년 후에 또 길게는 뭐 5년, 10년 후에 이 책을 대하실 때 이거 내가 옛날에 봤던 책인가? 이렇게 처음 보는 책 같으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다루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깝고 낭비되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갈라디아서 한 20년 전 정도 된 것 같네요. 20년 전에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우리 갈라디아서 50번 읽고 성경 공부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 반에 참석한 형제 자매들 카피해서 종이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갈라디아서 50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말씀을 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 올바르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좀 잘 꼼꼼하게 다루어 가시면 정말 우리가 1, 2년 살고 말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성경에 대한 그런 이해와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정말 이 책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의 삶을 진실되게 안내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확신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2주 전이었죠. 율법의 한계 그리고 율법주의의 폐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설교 시간 뒤에 비춰지는 슬라이드는 제가 카피해서 교회 홀 데스크에다가 항상 비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꼭 좀 가져가셔서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많이 카피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많이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광고의 말씀 드립니다. 좀 가져가셔서 한번 쭉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먼저 율법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얻게 하지는 못한다.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얻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골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실현 중에 이제 많은 자손들이 있게 되는데 그 자손 중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고대하게 하는 것, 그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의 골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제가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율법주의의 가장 큰 중심되는 폐단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사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이 있어서 정말 그것이 참 많이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이 내 중심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율법주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해설을 해야 되는데요.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이 그렇게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어려운 구절들이 몇 개 나오고 또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걸림돌이 되는 그런 본문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의 중심 뼈대만 오늘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서 오늘 필요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설교 말미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오늘날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중심의 뼈대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신 그 약속, 직접 주신 그 약속은 그 내용에 있어서 또 그것을 누림에 있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축복과 동일한 맥락에 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다고 했죠.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파 사람들이죠. 복음을 표방하면서도 비복음주의자들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또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현혹된 사람들까지도 율법을 전했던 모세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유대교의 창시자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잊지 못한 나머지 복음을 믿는 데 있어서도 율법을 또한 따라야 한다라고 믿었던 그런 잘못된 사람들의 말을 이제 굉장히 경계하면서 바울이 그 사람들의 대항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그를 기리는 그런 일이 유대교 사회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속에는 유대교라는 그런 종교적인 틀이 확고했기 때문에 삶의 실천 부분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율법에 나와 있는 상세 규정들 이런 것들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 자신들에게 그것들이 더 우위가 있는 것처럼 율법을 따르고자 열심히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계속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그 할례파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좋은데 거기에 율법도 지켜야 한다,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그 오류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유대교화 되게끔 만들려고 하는 Judaizers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침이 많이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우리로서는 이제 복음을 사수해야 되는 입장에 서게 된 것이죠. 2000년 전에 그때 당시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대에도 이런 주장이 없지 않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안전지대에 있는 것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갈라디아를 쓴 바울의 그 의도를 오늘날 우리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과 모세가 받은 율법이 어떤 면에서 다른 것인가, 어떤 면에서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인가, 또 그 역할에 있어서는 또 무엇이 다른 것인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사람 사회에서 가장 확고한 뜻을 전하는 그 유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확고한 약속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유언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언에 비유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회에서도 유언에 대해서는 폐하거나 뭐 더하거나 빼거나 이럴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러므로 유언을 무시하고 또 그것을 고치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몰상식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우리가 폐하거나 아니면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그런 논지를 지금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대조하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도식적인 그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을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경을 또 특별히 구약을 이야기할 때는 이게 시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 위에 이제 세 시대로 제가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중요한 두 시대가 구약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원전 1900년경 그리고 기원전 1450년경입니다. BC 1900년경에는 경은 아브라함의 시대이고 BC 1450년경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기입니다. 약 한 450년 정도 시기 되죠. 오늘 말씀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후에 430년 후에 율법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BC와 AD의 양시대를 가르시는 분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러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믿음의 시험, 이 사건이죠. 이때 이 시험을 잘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는 주로 창세기 22장을 배울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는 그 믿음, 얼마나 확고하고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냐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사실은 창세기 22장에서 더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22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서 중요한 말은 무엇일까요? 예, 그러지 않으면 제가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할 리가 없었겠죠. 씨입니다. 씨. 이 씨는 오늘 성경의 그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다시피 한 명의 후손을 가리킨다. 이것이죠. 한 명의 후손을 가리키는데 그 한 명의 후손이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쭉 아브라함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그 혈통의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 바로 그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씨로 말미암아 복받는 많은 성도들이 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죠. 예수님, 그죠? 많은 복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성도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축복, 그것을 동일하게 누리는, 동일한 맥락에서 누리는 축복과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누리는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신 축복이다 이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모든 축복, 아브라함이 약속받고 누리던 그 모든 축복들과 동등한 것이다. 강조합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해야 하냐 하면 자, 아브라함의 약속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럼 과연 율법이 있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없어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는,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하자가 없다라는 것을 눈치채시겠죠. 눈치채십니까? 그것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다른 통로를 해서 주셨을지 모르지만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오늘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예수 없는 세상을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 없는 세상을 사는 것이고 성령 없는 세상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약속에 절대적인 중요성이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확고히 알으셔야 되겠죠. 근데 이 씨가 이 세상에 오기까지 아브라함 이래로 1900년 정도 흘러야 됐고, 그리고 그 사이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데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라는 그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낳는데 하나 낳았습니다. 이삭. 그 다음에 그 아들은 또 둘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 그 다음에 또 야곱은 또 낳지만 아직 바다의 모래알 같이 되려면 까마득하죠. 그러나 이 아들들이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계승한 영적인 혈통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삶을 약속을 견지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겨서 야곱의 말년에 이제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되었죠. 성경에 보면 70명의 가족들이 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70명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가서 400수십 년 동안 사는 동안에 굉장히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사건을 보면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하니까 여자, 뭐 노인들, 뭐 아이들 뭐 다 합치면은 아마 좋게 3,400만은 훨씬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대단위의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고요. 근데 그 이 사람들이 결국은 처음에는 이민자로서 우대받으면서 잘 살았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400년이 넘는 시간을 살면서는 그 노예로서 혹독하고 아주 핍박받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셨다라고 출애굽기 초반부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를 보내주신 지도자 모세를 만나게 되어서 이들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출애굽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길에 이제 광야에 먼저 도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광야의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시간 안에 이들은 율법을 수여받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사람들은 노예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법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규범도, 자기들끼리 통하는 그런 규범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노예로서 강압적인 그런 삶의 정말 너무나도 피폐한 질서 속에서만 자신들의 삶을 영위했어야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정말 다시 자유하는 삶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그들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은 천사들과 모세를 통하여 수여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19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자, 이 말씀 중요한데요. 이건 지금 방금 이제 조금 이따 살피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한 중보자는 모세죠. 천사들과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베푸셨다. 그런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다. 그죠? 분명하게 그 시한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는 것이다. 못 박아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이들의 삶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받기 전에 정말 무법천지였습니다. 그야말로 무법입니다. 단지 모세만이 지도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수여받는 장면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 바로 그 전장인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모세가 그 백성들의 수많은 재판을 보느라고 얼마나 바쁜지 혼자서는 감당할 상황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이죠? 출애굽기 19장에서 율법을 봤는데 그 이전에는 숱한 재판이 있었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재판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백성들 간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고 알력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듣고 10명의 한 리더 세우고 또 100명의 한 리더 세우고 1000명의 한 리더 세워서 그 몇백만이 되는 그 자기의 민족의 식구들을 이제 재판하도록 잘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백성들이 노예의 삶을 벗어버리고 자율적인 삶으로 인도가 되었는데 거기 막상 거기에 다다르고 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고 그 결과 서로 간에 엄청난 갈등과 싸움이 벌어졌죠. 어떤 사람이 옆집 소에 뭐 다리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소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한 사람이 양심에 꺼려서 아 내가 이렇게 다치게 했는데 미안하다. 내가 한 3일치 정도 보상해 줄게. 그랬더니 이 피해를 입은 자가 이 소의 주인이 뭐 3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거죠. 보름치는 그래도 물어줘야지. 3일 가지고 그랬더니 아니 그럼 3일이면 되지. 아니 보름치다. 3일이다. 보름치다. 이렇게 싸우게 되니까 결국 중재해 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법이 없으니까 날이 갈수록 싸움은 많아지고 커지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그 위대한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그것도 오래전도 아니고 정말 10몇일, 20몇일, 30몇일 전에 경험한 사람들이 소 한 마리 다친 거 가지고 막 싸워야 되는 그런 현실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범법 행위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은 백성들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더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수여받은 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율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십계명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뭐 안 믿는 사람도 잘 아는 이 십계명을 에 대해서 이제 쭉 서술을 하고 21장부터 나오는 그 길게 나오는 그 율법의 상세한 것들은 모두 백성들 간에 자행되는 범법 행위에 대해서 배상과 형벌과 또 권면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일 백성들이 전혀 갈등이 없다면 피해자가 원하는 것보다 가해자가 더 많이 배상해주고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데 뭐 싸우다가 죽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율법은 우리가 상황에 비추면서 꼼꼼히 읽다 보면 피식피식 웃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상황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고 연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고 그 주인 입장에서는 좀 아깝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이라는 법이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먹지 말며 아깝죠. 그 임자는 형벌을 면하지만 그 임자는 그러면 그렇게 하면 형벌은 면한답니다. 그런데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임자가 경고를 받았는데도 단속하지 않아서 또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소도 죽이고 임자도 죽이라.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우습기도 해요. 아니 소 한 마리 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오떡오떡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싸우고 양보 안 하고 배려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말이 하나님께는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하여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보면 율법은 부록이다 이렇게 말해요. 부록 아시죠? 책 뒤에 보면 부록 이렇게. 그 부록은 안 읽어도 책 내용의 전체적인 줄기를 파악하는데 별로 지장 없습니다. 그죠? 과감하게 율법은 부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펜딕스다. 그리고 율법은 예수님이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의 이제 청사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 외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것과 연결해서 지난 뭐 물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다뤘으니까 간략하게 다루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왕국을 이 땅으로 가져와서 세우실 때 어떤 사랑의 실제와 어떤 사랑의 열매들이 풍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율법은 앞서서 블루프린트로 보여주는 것이라 이거죠. 자, 죄를 지으면 이렇게 갚아야 하는 거야. 죄를 지으면 이런 형벌을 받고 또 그것에 더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일일이 블루프린트로서 하나님 나라를 지시해주는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의 공동체에서 우리와 같은 사랑의 공동체에서 보여질 것에 대해서 그림자 역할을 하는 정도이죠. 이것을 두고 율법 또한 정신이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와 같이 더하여진 의미가 있고 미래에 다가올 예수님의 나라를 희미하게나마 보여준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도표에서 율법에 관한 사항을 빼보겠습니다. 지금 빠져 있습니까? 빠졌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율법이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 자손들 이집트로 피난 갔죠? 그 다음에 거기서 출애굽됐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율법이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유익하지만 율법이 없어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동일한 맥락에서 놓고 볼 때 지장 없죠? 지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구원의 세계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로서 분명하고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논지를 여기서 하나 더 빌려서 말한다면 율법은 중재자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19절 중반부에서 아까 보셨죠? 제가 읽어드렸죠?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모세 가운데 약속의 자손의 도래에 있어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의 첫 번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까? 이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해도 이 율법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롭다 하게 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 지킨 사람 없었으니까 그런 말 안 해도 되는데 다 지킨 사람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아니에요. 율법은 그 시효가 있는 그 영원한 법이 아닌데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한들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물론 이제 아시겠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써 성취됩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보신 그 창세기 22장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 그 믿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부분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 좀 되풀이 되더라도 복습 삼아 들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가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었을 때 그는 자식이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너무나도 절실했기 때문에 아들 주시겠다라는 약속, 그거 정말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은 후에 25년이 지나도록 100세가 되도록 그에게는 아들이 생기지 않았죠. 그러다가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생식의 기능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실현의 의미를 가지고 당신의 생명을 사라의 태 안에 잉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 이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그러니까 장성한다라는 말은 10대 중반부터 20대 초반까지를 보는데요. 이제 성경학자들이 다 그 사이를 보는데 이게 차이가 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차이 나는 나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장성했다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 그 육체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 자기 독자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까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아들이 그때까지 자라오면서 아버지의 애틋하고 정말 극진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내게 돌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배운 그런 믿음의 삶이 있는데 그 믿음의 삶이 얼마나 온전한 것인지를 시험해 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어떤 믿음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정도 수준 됐으니까 이제 됐다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한 단계를 남겨놓으시는 거죠. 나만 인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당사자인 아브라함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들을 드리라는 그 큰 엄청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이 얼마나 있으면은 아들을 희생시킨다는 것이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놀라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믿음의 내용은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 이 땅에서만 사는 생명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이 땅에서 살아도 아, 내가 영생의 차원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삭 하나입니다. 근데 이 아들을 지금 죽여버리고 나면 이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자손들이 또 태어난다라는 말이죠? 태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거죠.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산다.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 영생의 신앙을 갖게 된 이 아브라함이 그래,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것이면은 아, 드렸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다시 살려서라도 이삭을 통해서 나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약속한 자손이 오게 하실 것이다. 이삭의 계통을 통해서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영생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과 같이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들을 드려야 되는데요. 아멘하신 분들 전 진심이라고 믿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시험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식을 길리는 데 있어서 시험을 하셔야 됩니다. 잔소리 이제 하지 마세요.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세요. 가서 죄를 짓던 뭐 자해를 하던 어떻든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고 자기가 그것을 다 겪게 하세요. 그러고 하나님께 그러고 맡기는 게 아니라 이미 맡긴 상태죠.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식을 불러주시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자식을 통해서 어떠한 믿음을 갖게 되는가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아직도 덜 자랐는데 뭐 너는 이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장성한 다음에 적어도 사춘기 넘어가고 막 강짜 부리고 막 대들고 할 때, 그때부터는 이제는 그래? 나 너를 하나님께 맡겼다. 진실되게 고고백 한마디 해주시고 그리고 보내세요. 그러면 어떤 아들이 돼서 돌아오는지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생에 관한 믿음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멋진 시험이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아들이 있는 사람이라서 뭐 두렵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한번 했다고 또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드리면 하나님은 또다시 살려주셔서라도, 자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셔서라도 나의 자손이 많아지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안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진술이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까 읽은 씨를 줄 것이라고 맹세하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 앞절에 보면 제가 적진 않았지만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맹약을 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은 크게 두 개로 분류가 돼요. 하나는 조건이 있는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는 조건 없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조건이 있는 약속의 말씀은 예를 들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 분명히 이런 토를 다루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분명히 조건적이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되리라. 이거 분명히 조건적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적 언약은 하나님의 요구에 따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류 때문에 파기되었습니다. 율법은 파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네 씨가 대적의 문이 되고 그가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게 하겠다는 이 맹세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패륜하고 하나님을 돌아서고 하나님을 심지어는 돌아서서 욕하듯이 우상 숭배를 하고 했어도 이 약속은 폐기되지 않았어요. 맹세하셨기 때문에. 이 맹세하신 언약은 어떤 조건도 붙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시겠다 하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맹세의 언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아시겠죠. 이미 4천년 전에.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반론이 제기되어서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이 일어나고 그분이 진짜 정말 기적을 행했냐, 뭐 그분이 부활했냐, 승천했냐 이런 일들이 아무리 많이 뭐 이런 의문들이 일어나고 나를 현혹하고 나의 의심을 하게 한다 하더라도 딱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 지점은 어디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약입니다. 하나님의 맹약, 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벌써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맞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의 말씀을 나는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굳건한 성경에 대한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믿게 되는 것이고 기적을 행하셨다, 부활을 하셨다, 승천하셨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왕으로서 군림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라는 그러한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져 있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에 대한 믿음은 이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자손들도 생기고 영적인 자손들이죠. 자손들도 생기고 그리고 복을 얻는다. 축복을 얻는다. 구원의 축복이죠. 그것을 얻는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이미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는 믿음인데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어 온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으로 얻는 복이라는 것은 이게 내가 어떻게 잘 믿어서 나만 얻는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에 해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주의적인 그런 그 경향에 빠져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더 그 큰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복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미 이루신 그 복의 세계가 우리 안으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을 우리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런 방식으로 펼쳐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살펴가면서 바로 이러한 복, 바울의 다른 용어는 유업이라고 갈라디아에서 말을 하는데 inheritance,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축복, 이것의 큰 세계를 함께 발견하고 즐거워하는 그 축복이 우리 공동체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들으신 말씀 또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